열왕기 맥잡기 셋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7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8장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이렇게 건축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집을 다 지은 이후에 솔로몬이 그 집을 이제 봉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끝난 이후에 오늘 열왕기상 9장으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이 천 개의 그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그 시점에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구하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고 여기 열왕기상 9장에는 성전 봉헌하고 백성이 2주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왕과 함께 엄청난 그런 그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동방에 말 그대로 뭐 크진 않지만 그냥 완전히 금덩어리로 백향목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이와 같은 이제 성전이 쓰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이 성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가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전을 완전히 훼파했습니다. 그래서 70년 그 생활이 끝난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아주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둘째 성전입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한 400년쯤 지나면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그 대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그 둘째 성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로 만들어주겠다. 이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당시까지 해서 46년을 지었다 그랬어요. 성전을. 46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전을 가서 보면 완전히 이제 금덩어리인데 그 금덩어리 외에 나머지는 다 하얗게 되어 있는 백향목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 이렇게 우리 뭐 정명도 형제님 이번에 여름에 킬리만자로 가서 눈을 봤다 그랬잖아요. 눈.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금이 아닌 데는 이렇게 다 하얗게 이렇게 백향목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 이렇게 지어진 게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일에 이제 시초,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봉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것, 즉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끝마친 때에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두 번째 솔로몬에게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드린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고 무슨 간구를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짓든지 또 전쟁을 나가든지 역병을 이렇게 만나든지 하여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두고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어디서 누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이 성전 봉헌하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이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도, 간구 내가 들었다. 내가 건축한 이 집에 거기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은즉 내 눈과 내 마음을 영구히 거기에 두리라. 참 이게 굉장한 일 아닙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담을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구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두시겠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저 모리아산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환란기가 시작될 때 이제 분명히 환란기 성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어질 것이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7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바로 그 이후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이제 거하면서, 그래서 영구히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전에 이제 거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주겠다. 내가 간구한 대로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누구든지 와서 내게 회개하고 돌아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제 말씀을 한 이후에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내 자손들이 잘하면은 그러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항상 똑같아요. 내용이 내 자손들이 내 말씀의 기억을 이걸 기억을 하고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들을 지키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4절 5절입니다. 2절에 이제 복 주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6절에서 9절에는 반대로 내 자손들이 반역하면 그러면 내가 내 마음과 내 눈을 두겠다고 한이 집이라도 이 집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황폐하게 만들겠다 하는 저주의 말씀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총 68절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 68절 가운데 14절이 복에 대한 거고 나머지 54절이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에 대한 거는 좀 내용이 짧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근데 이제 사람의 심성이 악한 것을 자꾸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해라 이런 건 짧게 얘기하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이 생긴다 이런 건 길게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 28장에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이 내용은 좀 짧고, 사람의 심성이 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축복과 이제 저주의 말씀을 다 주시는 내용이 9절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솔로몬의 다른 업적이 15절에서부터 28절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 그대로 건축 붐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자기 집도 지고 성전도 지을 뿐만 아니라 물건들을 넣어둘 이런 저장도시, 곡식들을 넣어둘 저장도시, 또 다른 나라하고 싸워야 되니까 병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거들을 둔 병거도시, 또 다른 나라하고 같이 병거를 끌고 나가서 싸우려면 기병이 있어야 되니까 기병들을 두고 훈련시키는 기병들 도시, 이런 것들이 이제 17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여러 곳에다 이제 두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20에서 21절에는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장 22절에는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통치자와 대장과 그의 병거를 다스린 자와 기병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국인들, 가나안 족속들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지만 본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이 필요하고 해서도 결코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6절에서 이제 28절에는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금을 가져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빌이 어딘가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데니까, 그렇죠? 이거 찾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딘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솔로몬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만 사는 땅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뭐 금도 캐오고 이제 조금 이따 가서 보시면 뭐 공작도 갖고 오고 원숭이도 갖고 오고 외국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이제 해상민족들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서 그 당시 해상민족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울 땐 페니키아라고 배웠을 거예요.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이 그 당시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불렸어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제 연합을 해갖고 그래서 배를 짓고 선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오빌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까지 이런 이 배를 보내서 그래서 금을 마음껏 이제 캐오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대로 두시고 전도서로 한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그 영화가 어떠했던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에서 9절.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벌였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도다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있어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 이게 참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보고 원하는 건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라도 누린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중에 여러분이 전도서 12장 이제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뉴에이지 이런 거에 빠져서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 초월 명상 이런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심령술 이런 거에까지 이제 심취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으니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에 향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더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10장 이제 넘어가고 하면 솔로몬이 공작도 싫어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숭이도 싫어하고 막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이런 것들 보면 식물원도 만들고 동물원도 만들고 하여튼 그 뭐라 그럴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 내용이 이제 10장,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될 때 10장에 가서 보니까 세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던 여왕이 이 약 2,000km 정도, 2,000km 정도 떨어진 거기 사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원들을 이끌고 올라오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세바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프리카의 중간쯤에 여기 동쪽이 있는데 거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다음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바다 바로 건너 그 지역이 세바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둘이 붙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이 해변이. 그래서 거기도 에티오피아, 여기도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비시니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고양이도 아비시니안 고양이가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그 에티오피아 그런 고양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지역이 구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에티오피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기 지금 세바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시험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원을 끌고 이 여인이 이제 올라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하시되 바다 쪽, 여기 아프리카 쪽이 아니라 바다 건너 이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것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2절. 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그런 그 명성을 듣고, 그래서 이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2,000km를 이렇게 쫓아오는 그런 내용,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온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냐 하면,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왔단 말이죠. 그렇죠? 마지막 때이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 남방 여인이 얼마를 왔다고요? 2,000km를 왔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메시아 표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을 보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하시면서, 이 남방 여인, 이 세바의 여왕이 실제로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이렇게 돼서 3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이제 얘기했더니, 여인이 무엇이든지 물어볼 때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 여왕이 깜짝 놀라서, 아, 이렇게 솔로몬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이 4절에서 5절 나오는데, 첫 번째 솔로몬의 지혜, 두 번째 그가 건축한 집, 그 집이 솔로몬의 왕궁인지 아니면 성전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의 상의 음식물,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 그들의 의복, 잣 나르는 자들,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오르막 통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뭐이 섬기는 것들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군인들 뭐 열병식 하듯이 그냥 아주 그냥 질서 있게 탁탁탁탁 이게 이루어지고, 이런 걸 보고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여왕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그 여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솔로몬에 대해서 명성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들은 건 내가 지금 본 것에 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10절에 이 여인이 향료를 가져왔다. 이 남부 지방에 특히 이 아랍 사람들은 향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쯤인가 이제 터키를 갔더니 그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그냥 다 향료예요. 다 향료. 그게 향료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향료를 가져왔는데, 솔로몬 이전에도 그만큼 향료를 가져온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많은 향료와 선물을 이 솔로몬에게 이제 바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11절에 이제 다시 한번 히람은 그 위에 있는 레바논의 그 왕이거든요. 그 히람의 배들과 함께 가서 오빌에서 이제 금을 가져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 왕이 이제 여왕이 돌아가게 될때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의 하사품 중에서 주었다 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여인이 가져왔던 것보다 더 많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에티오피아에 사는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흑인 유대인들. 그 흑인 유대인들을 영어로는 팔라샤주라고 얘기해요. 팔라샤. 그러니까 팔라샤 유대인이라고 하는, 완전히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여러 그 나라들이 있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이 어느 면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이 팔라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전통, 전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바의 여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메닐렉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공산주의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왕정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까지 그 왕정을 쭉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이어내려온 그게 바로 이 메닐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그 왕조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의 이제 왕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뭐 전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 또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팔라샤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곤경을 당하고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에서 이 첩보 부대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요,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피부는 흑인이고, 우린 뭐 여기 뭐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런 피부를 갖고 있어 달라 보여도 한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첩보 부대들이 가서 이 에티오피아의 흑인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이 팔라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그냥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게 결국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이 내시가 나오죠.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 가서 보니까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경배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가다가 가자에서 이 빌립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바로 팔라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 명절이라고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무교절이나 아니면 오순절이나 아니면 장막절, 이세 장막, 이 절기 중 하나, 어느 때 이제 올라가서, 그래서 경배하고 내려가다가, 이사야서의 두루마리 읽는데, 거기 53장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뭐라 그래, 저 빨리 가자로 내려가서, 저 사람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에티오피아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뭐 팔라샤 유대인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 세바의 여왕 사건, 뭐 그게 꼭뭐 세바의 여왕사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전설로 받아들여도 되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그 솔로몬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아래 에티오피아 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왕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 요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굉장히 많이들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을 짓고 하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런 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에티오피아에 있다고 생각해. 에티오피아에. 그 팔라샤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돌아갈 정도로 이 팔라샤 유대인들 그 이야기는 실제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세바의 여왕과 함께 같이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제 재산이 그 목록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14절 가서 보니까 참 성경에서 666이 딱 여기 한번 하고 계시록에 이제 한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참 이게 의미심장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릅니다. 예, 666달란트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5톤 정도의 금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25톤.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그 수입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수입원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나눠보면 첫 번째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세금이 있을 테고요. 또 물건을 들여오고 나가고 하는 가운데 관세가 있고, 또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고, 또 조공을 바치게 해서 돈을 벌었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여기 세바의 여왕처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솔로몬의 재원이 넘쳤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솔로몬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또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용도는 알 수가 없지만 번쩍번쩍한 이런 방패를 만들고 자기의 위용을 이제 과시하려고 이제 그랬겠죠. 그다음에 18절 가서 보니까 상아, 코끼리 이거 이빨이 상아잖아요. 그 상아로다가 이 왕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좌, 이게 왕이 앉는 그런 그 자리를. 근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왕좌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상아를 만들고 상아 왕좌를 만들고 그 앞에 사자들을 세우고 하여튼 뭐이 세상의 왕 중에는 이렇게 무섭게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없다. 이러한 거를 드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작품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21절 또 거기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됐다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금으로 먹으면 뭐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100% 솔로몬의 입에 닿는 건다 금이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는 솔로몬이 진귀한 것들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배들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게 상아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오빌 이런 데가 아마 아프리카 있는 데가 어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신기한 거 원숭이 이런 거 있지도 않은 그런 나라에서 그걸 가져다 놓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뭐라 그럴까 진귀한 그러한 모습이 되었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그런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그 명성과 지혜를 듣고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찾아와서 방문했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27절 가서 보면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 이런 건 그냥 하찮은 그런 그 금속으로 여겼고 백향목이 그냥 깔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향목이 지금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건데 어찌나 백향목을 이 레바논에서 많이 갖고 왔는지 그냥 하찮은 그런 나무처럼 백향목 이렇게 이제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백향목 향기는 못 맡았는데요. 오래전에 어느 회사를 방문했더니 그 회사의 그 회장님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수입을 하든지 뭐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백향목을 이렇게 꺼내 갖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백향목이 이렇게 말라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칙칙칙칙 뿌리더라고요. 그 뿌리면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게 남아 있는 동안에 그냥 물만 칙칙 뿌리면 그냥 향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 신기한 나무 썩지도 않고 참 그렇게 좋은 그런 나무가 이제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백향목이 널려 있었다. 이제 이 솔로몬 당시에. 자, 이러면서 이제 28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과 아마시를 가져오매 왕의 상인들이 한값에 아마시를 받았고 병거도 가져오고 말도 가져오고 이런 걸다 이집트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솔로몬의 이제 부귀 영화가 이제 끝이 나면서 솔로몬이 타락하는 내용이 여기 10장 20 8절, 29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 넘어가면서부터 솔로몬의 이제 타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서 신명기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에 대해서 내가 미리 규례를 주겠다. 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거기 가르쳐 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는 반드시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방인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16절에 아예 명령을 했어요. 그는 자기로에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집트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집트에서 나는 말이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전쟁하는 데 이게 필요하다고 솔로몬이 생각을 하고 말을 이렇게 들여왔거든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절대 이집트하고는 사귀지 말고 했는데 첫 아내가 파라오의 딸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 부귀 영화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하니까 곧바로 한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어긋나게 말을 수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7절 또 가서 보니까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이걸 다 솔로몬이 거부하게 된 거예요. 반역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은금을 늘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대로 솔로몬이 반역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제가 시편 말씀 하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20편 7절 가서 보면은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7절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지금 솔로몬은 지금 말을 신뢰하고 병거를 신뢰하고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것들을 구해오는 그와 같은 이제 실수를 범하기 시작하면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악행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종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변절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서 2절. 1절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말들을 수입해 오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게서 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난 이와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돔 족속 누구예요?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의 형,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형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고 그 다음에 시돈 사람들 바로 그 위에 레바논에 사는 해상민족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헷 족속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살던 이와 같은 그 이방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딸을 취해서 너희 아들의 아내를 삼지 말고 그렇죠 너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첫 아내로 공식적으로 파라오의 딸을 이제 첫 아내로 이제 맞이하고 이런 가운데 3절에 왕비가 700명 첩이 300명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이 이게 진짜냐고 그래서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 1,000명.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1,000명쯤 되면 뭐 얼굴이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찌 됐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 4절에서 8절 가서 보니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게 아무리 지혜로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나이가 드니까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4절, 솔로몬이 늙었을,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뭐가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게 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내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솔로몬이 결국 섬기게 된 이방 사람들의 그 신의 명단이 그 앞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5절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제 섬기게 되는데 둘 다가 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 가나안 사람들 또 그 위에 있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그 섬기는 그 여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의 이름은 밀곰이고, 그 다음에 모압의 가증한 신의 이름은 그모스고, 그 다음에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이 있는데, 몰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 몰렉을 이라고 이런 신이 있으면 그 신의 이름에 달굽니다. 이거를 손이랑 이런 걸 달궈 놓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갖다 이렇게 바치는 것 이런 식의 인신제사 또 불이 있으면 불 사이로 아이를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그 대상의 그 신의 이름이 몰렉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방심하면 안 된다. 물론 그만큼 지혜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어요. 이렇게 지혜로우니까 했겠죠. 그런데 방심할 수 없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으니까 이걸 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배도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이제 생기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부인을 1,000명을 뒀죠. 거기다 외국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또 부인으로 뒀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 하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암몬 여인 나아마라 기록돼 있어요. 그 많은 유대인들의 그 여인들, 그 여인들도 아기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암몬 여인 나아마가 낳은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쪼개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죽을 때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왕국에 분열이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 전체가 기강이 이제 무너지면서 멸망의 길로 이제 슬슬슬 이제 가는 내용이 그 이후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다 이제 70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왔는데 세 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이 한번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한번 데리고 오고, 맨 마지막에 또 이제 느헤미야도 이제 데리고 오고. 그 느헤미야인 게 와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다 짓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 나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백성이 나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대 사람들의 말은 하지 못하고 거기 사는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말만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수염을 집어 뜯고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솔로몬을 보지 못했느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을 보지 못했냐?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그래서 이방 여인들의 신을 숨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하는 그런 일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탐하고 그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교훈으로 주는 내용이 느헤미야 이제 13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런 그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그러한 그 본을 보였는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퇴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하면 뭐 우리 시대에 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고 그건 뭐 우리나라 사람 얼마든지 그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순결. 그렇죠? 그건 뭐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들어오든지 이방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 들어오든지 해서 신약 교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그 기준을 파괴시키려고 할때 그걸 그대로 허용을 하면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바로 나라가 쪼개진 것처럼 이 교회도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사랑 침례 교회 철학과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쩌면 내년에 교회를 지을 텐데 교회로 이사 가서 혹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보내주면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사람이 느는데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놓으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막 들어와서 문화가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돼 있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을 다 져놓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정신무장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 계획 시리즈도 하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든지 회원 갱신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만 우리가 회원을 하면서 그거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원권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특히 금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의 순결, 또 교회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솔로몬이 사례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저희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또 어떨 땐 단호하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1절에서 13절.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9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전에 두번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기브온 산당에서 한번 나타나셨고 성전 봉헌한 이후에 나타났잖아요. 그 이후에 뭐 몇십 년이 지나갔겠죠. 솔로몬이 지금 40년 통치를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40년 통치한 끝부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한 서른 살쯤 왕이 됐다 그러면 한 60세쯤 되어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그렇게 얘기 나오니까 한 30년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맨 마지막 한 1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그래서 경고를 주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뭐 이미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돌아서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괴롭게 하시려고 두 명의 대적들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14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적은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닷. 이 사람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이제 괴롭게 했고, 두 번째는 시리아의 이 통치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23절에서 25절 거기 이제 나타나서 솔로몬을 이제 괴롭게 하는데, 이 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아주 엄청난 강력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강력자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제부터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의 강적 이 원수가 돼 갖고 그래서 나타난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이다. 앞으로 기억해 두세요. 느밧의 아들. 참 이게 아들도 잘 둬야지. 이게 아들을 잘못 두니까 이 느밧, 이 아버지는 괜히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사람의 이 아버지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28절 가서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강한 용사고 그다음에 그 청년이 아주 부지런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솔로몬 마음에 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그가 부지런한 것을 보고 28절에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에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다. 이런 데 나오는 집은 요셉의 가지고 있는 이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셉 지파, 요셉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에게는 두 지파가 생겨났죠. 누구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왕국에 있는 거잖아요. 아주 강성한 그런 그 지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두 지파를 맡아서 다스리도록 이 여로보암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부지런하고 그다음 강한 용사로 이런 모든 걸잘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걸 보고 실로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래서 아히야가 이제 새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여로보암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아이아가 자기 몸에 걸쳤던 이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눠 갖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고, 그렇죠? 그렇게 주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내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고, 다윗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이제 했는데 사실은 한 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성경 가서 보면 유다와 베냐민은 이 남왕국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름이 남왕국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 안에는 베냐민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열지파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레위지파는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그러면 아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지파로 봤을 때 그래서 총 12지파가 되는데 레위 빼고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 이 북왕국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두 지파가 두 지파인데 베냐민은 워낙 세력이 약하니까 그걸 그냥 한 지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워낙 세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베냐민이 그렇게 되니까 한 지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다윗을 위해서는 한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를 너한테 주겠다. 이게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절에서 36절에 10지파, 1지파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왜한 지파를 꼭 남겨두시느냐 모두 다 주지 않고 32절, 34절, 39절 가서 보니까 다윗을 사랑해서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한 등불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줄 수는 없다.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기하 7장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말을 안 듣고 그 후에 나온 백성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해도 다윗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이 지파는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이 아이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 내용이 37절에 38절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다윗이 내 앞에서 선하게 걸은 것처럼 너도 내 앞에서 선하게 걸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로보암만 잘하면 그러면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도 축복을 받고 정말 왕국이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서 보시면 여로보암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야하고 둘 사이에만 있는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아마 여로보암이 발설을 했겠죠. 그렇죠? 아이야가 만나서 내게 열 조각을 주고 솔로몬은 하나만 준다 그런다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화가 나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4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솔로몬 시대가 마감이 되죠. 4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다. 40년? 그러니까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도 40년. 40년 이상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맨 뒤에 가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유다에 아주 극심하게 나쁜 왕이 나오는데 50몇 년을 했어요. 네, 그거 빼고는 아마 40년이 최고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의 생애가 이제 마감이 되는데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솔로몬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죠? 아니면 솔로몬이 끝에 가서 회개를 했겠느냐. 성경의 모든 증거를 가서 보면 솔로몬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된 거 이거 다 이야기를 한 이후에 12장 1절에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라. 젊은 시절에 곧 제날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언제요 이게? 이게 어느 때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 죽게 될 때,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내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멋있는 말이 이제 3절에 나오죠. 그날에는, 이게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팔과 손과 다리와 눈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이제 곡기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 그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된다. 그 귀도 눈도 그렇지 이게 다 망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5절 가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늙으면 높이 못 올라가거든요.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성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거친다는 거예요. 메뚜기 이거 조그만 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 다음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날이 닥치기 전에 내 하나님 창조자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8절에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2절은 이제 사실 저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면서 솔로몬의 생애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처음에 30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일도 하고 다 이제 했고 마지막 한 뭐 8, 9년 그냥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말 그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이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실 때 그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인생 69년 동안 이거 모든 걸 다 돌아보니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걸 하고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 앞에 여러분 한번 전도서 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헛되고 헛되고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4절, 14절, 1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개역 성경처럼 기존 성경처럼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전도서의 핵심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영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영을. 이게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그 성경 번역이고 앞뒤 문맥이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서 솔로몬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사울. 그렇죠? 사울. 사울도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 솔로몬도 이와 같이 끝이 좋지 않은 이와 같은 그 상태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남긴 거 한번 볼게요. 성전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의 왕국, 또 자기의 왕좌를 남겼어요. 그런 상태에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의 경제 상태 좋지 않게 남, 그냥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니까 경제 상태가 좋지 않게 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부역하는 데 이런 데 잡아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 가운데 이제 살게 됐고 또 남긴 게 잠언, 기가 막힌 책 아니에요? 그렇죠.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그 다음에 맨 끝으로 왕국의 분녀를 남기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왕도 그러는데 뭐 나도 좀 그러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도 그러는데 왕도 부인이 천명. 그렇죠? 왕도 저희 가서 이방 나라 이 여인들 해갖고 우상을 섬기는데 나도 좀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되면서 왕국이 급속도로 영적으로 이제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잖아요. 예,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예,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솔로몬의 그 교훈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서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가셔서 솔로몬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